EBS 라디오 고전 읽기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한 여류 작가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극작가, 수필가, 전기작가이자 여행작가인 그녀는 고작 생후 11일에 모친을 여의고 결혼 후 불의의 사고로 뱃속의 딸도 유산하게 됩니다. 또한 결혼한 지 6년 만에 바다 위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둘째와 셋째 아이도 사고로 잃고 말죠. 53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거친 파도 같은 삶을 살았던 그녀. 바로 프랑켄슈타인의 저자 메리 셸리입니다. 그녀는 개인주의가 팽배했던 낭만주의의 품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했고요.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정치적인 의견도 문학작품에 비추면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여류작가로 남아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을 함께 낭독하면서 메리 셸리의 세계관을 더 많이 배울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저와 함께 낭독해 주실 백운철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백운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우, 날씨가 많이 덥죠?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더워요. 예. 네. 또 여류 작가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잠깐 생각이 나는 게 오늘 뉴스인가? 거기에서 영국 집회에 네. 그 제인 오스틴이라는 여류 작가가 네. 그 엘리자베스 여왕 뒤편에 딱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고 그런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올라간 거는 없죠.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을 작가라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의 어떤 위상이 네. 영국에서는 이렇게 여성에게 많이 좀 베푸는가 봐요. 우리랑은 좀 다르게.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여성 대통령이 됐는데 여성의 위상을 좀 높여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샤이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오랜만이요. 네. Long time no see.
Oh, yeah. why?
그러게요. 바쁜 척을 조금 했나 봐요. 바쁜 척을. 근데 네. 오늘 운철 씨 보니까요. 네. 보니까 더 더워요. 저 수염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제가 오늘부터 공연이라가지고 그래서 일단 저녁에 가서 공연할 건데 그때 이렇게 출연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정신없는 작가래가지고 역할이.
아, 그럼 당분간은 이러고 네,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열흘간은 이러고.
더운 날 고생이 많으시네요.
끼고 와야 되겠다. 네, 여러분도 확인하고 싶으시면 보이는 라디오 틀어주세요.
네, 오늘도 두 분 열정적인 낭독과 연기 기대하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함께 고전 읽기 재미있게 유익하게 즐길 수 있는 참여 방법도 안내해드릴게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앱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 읽기를 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로 오시면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드리는 문제에 대한 정답은 아시죠? 활짝 열려있는 반대 게시판 그리고 문자, 유료 문자 샵1045를 애용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되신 분께 정성스러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덥지 않게 저 말고 딴 분이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선생님 옷!
이걸로 푸른 옷
아하. 아주 탐나요.
그럼 난 어떻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더워지고 있어 스튜디오. 아,
네. 네 지금부터 바로 낭독 들어갑니다. 프랑켄슈타인의 허벅지살에서 배양되어 자라난 새로운 생명체는 고요한 물탱크 속에 앉아 있었다. 그 거대한 생명체의 손은 여전히 프랑켄슈타인의 팔목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란 말이야. 이거 놔. 괴물아. 놓으라고.
프랑켄슈타인은 팔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꿈쩍할 수 없었다. 눈앞에 보이는 괴물은 마치 온몸에 살갗이 벗겨진 것처럼 보였으며 두 눈은 굳게 감겨 있었다. 프랑켄슈타인은 이제껏 그렇게 끔찍한 형상을 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그 피조물의 몸집은 거대하기 짝이 없어서 똑바로 일어서면 키가 보통 사람의 1.5배는 좋기 넘을 듯했다.
이 손 놓지 못해!
프랑켄슈타인이 아무리 몸을 비틀며 발버둥을 쳐도 피조물은 그의 팔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 괴물은 그런대로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긴 했다. 하지만 너무 흉측하게 닮아있어서 차라리 전혀 닮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 피조물은 인간을 조롱하기라도 하듯 기괴하고 흉측한 형상으로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어서 더욱 끔찍했다. 그 괴물을 바라보는 프랑켄슈타인의 심장은 공포로 얼어붙을 지경이었다.
당장 이 손을 놓으란 말이야!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의 명령이 소용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계속해서 소리쳤다. 하지만 이제 막 창조된 피조물이 언어를 알아들을 리 만무했다. 피조물은 그저 멍한 표정으로 프랑켄슈타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표정이 오히려 더욱 견딜 수 없는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정말이지 소름이 끼치는 존재였다.
이런 괴물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기어코 인류 전체에게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인류에게 공헌하기를 희망했을 뿐인데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았어. 내가 창조한 건 인간도 그 무엇도 아닌, 그러면서 인간을 끔찍하게 변형시켜놓은 기괴한 생명체에 불과해. 이제 어쩌면 좋지?
이제야 프랑켄슈타인은 깨달았다.
만약 이 괴물이 이 괴상망측한 얼굴과 마찬가지로 흉측하게 뒤틀린 심성을 지니고 있다면 어쩌지? 아니, 만약 인간과 같은 지적 능력과 정신을 지니고 있다면, 그걸 악용하려고 한다면!
프랑켄슈타인은 당장 한 손을 뒤로 뻗어서 메스를 잡으려 더듬거렸다. 괴물의 팔목을 후려쳐서라도 그 커다란 손을 잘라내버릴 작정이었다. 하지만 작업대는 너무도 멀리 있었다. 프랑켄슈타인은 몸을 아래로 숙인 뒤 바닥에서 깨진 유리조각 하나를 재빨리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온 힘을 다해 날카로운 유리조각을 괴물의 팔뚝에다 깊이 쑤셔넣었다. 괴물은 고통스러운 듯 소리를 질렀고 그 틈을 타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의 순화기에서 벗어났다. 괴물의 살갗은 물탱크의 바깥 공기에 노출되면서 빠르게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껍질이 벗겨진 것 같이 보이던 생살이 점점 사라지고 반점 같은 피부 조직이 생겨나 표면을 덮기 시작했다. 그러다 잠시 후에는 그것들이 서로 이어져 질기고 반질반질한 살가죽을 이루었다.
아니 이럴 수가. 나한테 찔려서 생긴 팔뚝의 상처가 순식간에 스스로 오므라들어서 봉합되어버렸어. 상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이럴 수가.
괴물은 다시 괴성을 지르며 힘겹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처음인 괴물에게는 동작 하나하나까지도 처음부터 배워나가야 하는 것을 거실 터였다. 마침내 인간의 모습을 본뜬 거대한 괴물이 두 발을 딛고 창조주인 프랑켄슈타인 앞에서 일어섰다.
맙소사!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만든 괴물을 보며 소리쳤다.
내가 제네바를 떠나 이곳으로 공부하러 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 이럴 수가. 아니야, 차라리 헨리의 만류를 부르치고 며칠 만이라도 일찍 실험실로 돌아왔다면 이 괴물이 이토록 크게 자라는 걸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야. 이미 늦었어. 다 내 잘못이야. 괴물이 계속 성장하도록 내버려둔 내 잘못이야.
프랑켄슈타인의 실험실에서는 무기로 쓸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 굳이 고른다면 실험용 메스 정도였는데 그걸로는 이 엄청난 괴물을 상대하기란 누가 봐도 역부족이었다.
아니야, 잠깐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래, 과학적으로는 어떤 존재가 대다수의 종족과 비할 수 없이 커다란 차이를 보일 경우 그 존재는 결국 고립되어 죽고 말아. 그래, 이게 과학적인 결론이야. 하지만 과학도 이 공포감을 없애주지는 못하는구나. 난 이제 죽었다.
괴물은 또다시 괴성으로 포효했다. 창문이 덜컹거리며 울렸고 괴물은 누런 빛깔의 끔찍하고 괴기스러운 눈으로 프랑켄슈타인을 빤히 바라봤다.
내가 이놈을 죽여버린다면 이번 일은 영원히 세상에 알려지진 않겠지.
프랑켄슈타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계단 저 아래쪽에서 누군가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프랑켄슈타인은 황급히 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아, 드디어 괴물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네, 괴물의 포효 소리를 듣긴 했는데.
네. 이거 샤이니가 앞으로 괴물 역하는 거죠?
네, 제가 이 소리 내는데 방구를 열심히 꼈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은근히 무섭네요.
그러게요. 자, 이쯤 되면 이제 퀴즈 타임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네, 오늘은 좀 쉽게 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괴물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이 괴물. 아담은 인간의 갈비뼈 하와를 네. 이불을 인간의 갈비뼈를
자기 갈비뼈
취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 프랑켄슈타인의 이 괴물은 네. 프랑켄슈타인의 살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어느 부위의 살이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빼고 싶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안창살? 등심물
갈, 갈매기살.
네, 자,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은요, 반디 게시판 문자 샵 1045를 애용해 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정성스러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노래도 소개해 주세요.
네. 이분 제가 최근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Natasha Bedingfield Unwritten.
샤이니쌤, 지금 들은 곡명 한 번만 더요.
네, 바로 나타샤 베링필드가 부른 Unwritten. 뭐가 적혀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Unwritten.
네, 보이는 라디오로 영상 보신 분들은 재미있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뮤직비디오가 상당히 괜찮은데.
네, 확 드네요.
그 정답자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그 와중에 5448님이 네. 뱃살 하고 문자 보내셨어요.
어떡해요.
퀴즈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겹쳐가는 바람에 그렇게가 됐네요.
괜히 얘기했네요. 네, 제가 빼고 싶은 살.
네, 샤이니가 빼고 싶은 살, 안창살, 뱃살.
네, 5386님이 은철 네. 씨.
예, 혹시 뱃살? 진짜라면 나는 나의 뱃살로 프랑켄슈타인 축구부를 만들지도 몰라.
어떡해.
아, 괜찮습니다. 축구부. 저는 챔피언 벨트가 딱 있기 때문에 예. 누군가에게 제 챔피언 벨트를 나눠주고 싶기도 해요.
네. 네. 또 그 와중에 반디로 안봉규님께서 엉덩이살이라고 하셨어요.
참고로 엉덩이살은 제 개인적으로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또.
너무 많으면 좀 그런데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프랑켄슈타인의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누굴까요? 지금 바로 낭독 이어갈게요.
프랑켄! 아유, 여긴 뭐 이렇게 계단이 많아?
누구? 아, 헨리?
헨리야?
어이, 프랑켄, 그래, 나야! 아니, 무슨 일이야? 갑자기 뛰어나오고, 어째 나를 마중난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에이, 왜 그렇게 힘겨운 얼굴 하고 있어? 어, 열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거야?
아니야.
프랑켄슈타인은 적당한 핑계를 생각해내려고 애쓰면서 헨리의 팔꿈치를 잡아당긴 다음 뒤로 세우려 했다.
아, 엉망이 된 실험실을 보고 아, 내가 충격을 받아서 그래. 정말이지 폐허가 되어 있더라고. 네가 미리 경고하긴 했어도 이 정도일 거라고는 예상하진 못했거든. 이제 이 실험실은 난 두 번 다시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아. 지난 수개월 동안 내가 공들여 해온 것들이 망가지는 꼴을 보는 건 도저히 나 견딜 수가 없다.
어? 이봐, 프랑켄. 그렇다면 네가 그동안 저 실험실에서 해온 실험이 대체 뭔데?
아,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 실험을 하나 했는데 내가 그걸 실패하고 말았어. 저기 더 이상은 묻지 말아줘.
프랑켄슈타인은 그저 어서 이 도시를 떠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한시라도 빨리 잉골슈타트를 떠나야만 했다. 만약 사람들이 괴물을 발견한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괴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틀림없이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질 것이었다. 프랑켄슈타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괴물은 행정당국이 알아서 처리하긴 놔두자. 시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당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어?
프랑켄슈타인은 이제 도망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프랑켄슈타인과 헨리는 아래층으로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헨리, 우리 이걸 떠나자. 나 며칠 동안이라도 이 지긋지긋한 잉골슈타트를 떠나 있고 싶다. 네가 강의를 좀 빠져도 된다면은 나랑 같이 저 멀리 교회로 나가는 건 어때?
그렇지만 이봐.
아무 말 하지 마, 제발. 내가 요 근래 받은 충격에서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이곳을 떠나 있자, 어? 네가 같이 가겠다고만 하면은 내가 여행 비용이나 입을 옷까지 등 다 준비할게. 전부 다 준비한다고.
그러는 사이 프랑켄슈타인과 헨리는 1층의 현관문 앞에 도착했다. 그때 건물의 꼭대기층에서 뭔가가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프랑켄, 저게 무슨 소리지? 네 실험실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아니야. 아마 주인집에서 키우는, 그래! 개 짖는 소리야! 자, 어서 여기 떠나자! 하루라도 빨리 시골에 가서 좀 나 쉬고 싶다. 엘리, 너도 내가 또 열병에 걸리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자, 어서 가자, 어서 가!
프랑켄슈타인은 헨리의 양팔을 꽉 잡고 흔들어대며 간청했다. 그러자 헨리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프랑켄슈타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헨리, 어서 대답해줘. 지금 나와 같이 갈 거지, 그치?
아이, 그래, 알겠어. 어디든지 뭐 말만 해봐, 가자. 사실 나도 잠깐 공부를 접고 머리를 식히고 싶었거든. 아이, 그래, 잘 됐다.
역시 넌 내 하나뿐이 없는 소중한 친구다, 자식. 그런데 말이야, 헨리. 네가 여기서 보거나 들은 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어?
참, 아유, 과학자들이란 참 역시 괴짜가 많아. 야, 너는 내가 여기서 본 광경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뭐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과학에 과자도 몰라. 나 고등학교 때 물리시험 30점 맞은 거, 아유, 너 그 기억 안 나냐? 아유.
아, 그래. 내가 괜한 얘기를 꺼냈어, 30점. 자, 어서 가자. 나 정말이지 여기에 단 한순간도 더 있고 싶지가 않아.
헨리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프랑켄슈타인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
그래, 어서 가자.
네, 흔히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샤이니?
백운철 씨 같이 좀 이렇게 덥숙하니 무섭고, 근데 색깔은 좀 왠지 녹색일 것 같아요.
녹색이면 헐큰데.
외계인? 운철 씨는요?
아,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백머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백머리요?
예, 그 프랑켄슈타인 이미지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네. 어저께 영화를 다시 한번 봤는데. 네. 정말 머리를 이렇게 뭐 이마가 길 뿐이지 네. 앞머리가 살짝 뱅으로 이렇게 싹 이쁘게 이렇게 말려 있어요.
아, 뭔지 알아요. 네. 네네.
근데 그 분장사가 그 시절 헐리우드 천재 분장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앞에 뱅머리를 해준 게 네. 그래서 그거 하고 여기 나사.
아 맞아, 그치. 네. 이게 밖에 송곳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흉터.
맞아요.
찍찍찍찍찍 right. 있는 순서. 아, 네. 흉터 그게 딱 이렇게 딱. 네. 네. 생각이 딱 나요.
네. 보통 그 대부분 뭐 이렇게. 커다란 덩치가 좀 이렇게 크고 그렇죠. 예, 네. 또 이렇게 샤이니 쌤 말처럼 네. 말씀처럼 초록 피부.
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아, 네.
네.
프랑켄슈타인.
아, 저것 때문에 네, 녹색이라고 생각했군요.
네. 글씨. 영화 포스터.
네.
네. 근데 이 그 프랑켄슈타인이 샤이니 쌤이 왜 괴물인 줄 알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아요.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이 아니라 괴물을 창조한 인물이라고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렇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혹시 운철 씨와 샤이니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어렵다. 저는 그냥 딱 들었을 때는 네. 인 때문에 한문 인 때문에 프랑켄슈타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그건 또 네. 무슨 해석입니까?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진짜입니까?
네, 무슨 인, 천지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그 루프트한자 이런 공항 항공사 있으면은 네네. 왜 이걸 한자? 한자? 예.
그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미친 과학자를 뜻할 때 쓰인대요.
아, 네. 미친 과학자.
네, 얼핏 지금까지 스토리에서도
맞네요.
네, 네 맞네요.
예, 그리고 또 금기시된 일에 도전하는 과학자 보고도 너 프랑켄슈타인 같아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제초제나 병충해강한 성질을 지닌 특정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이식해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식품을 가리켜서 프랑켄슈타인 푸드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유전자 변형 네. 그 옥수수 같은
네.
프랑켄슈타인 푸드.
참 응용이 많이 됐네요. 오늘날 그래요. 와서요.
그러면 이게 우리 인간의 몸에는 좋을까요? 이런 음식은?
결코 좋지 않겠죠.
내추럴한 게 아니니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DNA가 바뀐 거니까.
네네. 네.
그렇다면
변형된 거니까.
여기 나오는 이 프랑켄 아까 그 들으셨던 그 포효를 하던 그 괴물은 네. 인간에게
어떤
이로울까요? 아니면 해로울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저는 해로울 것 같아요.
왜요, 왜?
일단은 네. 우리 인간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네. 달라서 사람들이 원래 그 자체는 해롭지 않은데 사람들이 해롭다고 받아들여서 해롭게 쓸 것 같아요.
네. 여기 반디로 강애리님이 네. 괴물의 형상을 했을 뿐인 생명체를 프랑켄슈타인은 무조건 나쁘게 몰고 갔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보듬어줬다면 괴물이 되진 않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 프랑켄슈타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냥 뉴트럴한 중립적인 건데 사람들이 나쁘게 받아들여서 나쁜 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괴물.
네.
프랑켄슈타인 네. 말고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 괴물.
그렇죠. 괴물을. 네. 맞아요. 네.
이 자연 속에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얼굴을 닮은 동물이나 자연 현상 같은 걸 봤을 때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개는 개처럼 생겨야 되고 붕어는 붕어처럼 생겨야 되는데 중국에 가면은 인면어라고 있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네.
사람 얼굴이 이렇게
어머.
연못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떠다니고
진짜 무섭겠다. 네. 네. 노래 들으면서 마음 정리하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로이킴입니다. Love, love, love. 로이킴의 love, love, love 들으셨습니다. 문자로 7978님이요 네. 에어컨 틀고 운전 중입니다. 오싹한 게 더위가 싹 가시네요 하셨어요. 네, 오늘 참 덥더라고요.
네, 너무 더워요.
여러분의 더위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라디오 고전 읽기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듣고 계십니다. 프랑켄슈타인과 헨리는 잉골슈타트를 떠나 2주일 동안 알프스의 산기슭을 여행했다. 날마다 정처 없이 구경을 하며 돌아다니다가 날이 저물면 맨 먼저 눈에 띄는 여관에 가서 짐을 풀고 휴식을 취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였지만 날씨는 놀라울 이만큼 포근했다.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날도 그들은 여관에 머물러 있었다. 그날도 두 사람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 지방 사람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 앉아네, 헨리. 야, 이런 게 진정한 힐링 캠프 아니겠어? 매일 만나는 새로운 자연과 좋은 사람들, 그리고 친한 친구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니. 아,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다.
그치? 야, 그러고 보니 네 얼굴! 점점 피는 것 같아.
그래?
온몸에 뭐 유리 파편을 꽂고는 뭐 열병으로 끙끙 앓던 페인 프랑켄슈타인은 어디 가고 꽃미나 한 명만 딱 앉아있네.
아, 됐어. 그때 얘기는 꺼내지 마. 술잔에 부정 타겠어. 자, 우리 다 함께 치얼스.
시골 사람들은 장작불이 타는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 맥주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눈보라를 견디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프랑켄슈타인은 잉골슈타트에서 자신이 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려고 애썼다. 특히나 그 실험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잉골슈타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떠올리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두려운 일이었다.
내가 만약 고향인 제네바를 떠나 잉골슈타트로 오지 않았다면 난 지금쯤 엘리자베스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떡두꺼비 같은 자식도 낳고 말이야.
한편 헨리는 이제 그만 대학으로 돌아가서 고대 언어에 관한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졌다.
날이 갈수록 중단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프랑켄슈타인이 열병을 앓는 동안엔 그를 간호하느라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여행을 다니느라 거의 한 달 이상 강의에 출석하지 못했어.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가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지도교수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어쩜 좋지?
헨리는 프랑켄슈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프랑켄,
응?
나는 이만 학교로 돌아가겠어.
뭐라고? 왜 갑자기?
바로 과학과 인문학의 차이랄까? 너희 지도교수인 크램페 교수님은 네가 학교에 안 나와도 뭐 열심히 홀로 연구를 하고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지도교수님은 그렇지 않아. 분명 이놈 어디서 노닥거리고 공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F학점 주실지도 몰라. 전 가지 않겠다면 나 혼자라도 돌아가겠어.
프랑켄슈타인은 우울한 얼굴로 마지못해 헨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알겠어. 그럼 나도 같이 가. 나를 보살펴주고 여행도 같이 와준 친구를 혼자 되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그리고 저질러 놓은 실험도 내가 내 손으로 마무리해야겠지. 되도록 빨리.
프랑켄슈타인은 여관에 묵을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혹시 잉골슈타트에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려올까 싶어서였다.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다. 그렇지만 헨리의 제안에 따라 잉골슈타트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자 다시금 괴물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거부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 괴물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쯤 잉골슈타트를 활보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을까? 아니야. 실험실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죽었을지도 몰라. 그래, 만약 괴물이 시내를 활보한다면 분명 그 소문이 내 귀에 들어왔을 테니까.
며칠 후 프랑켄슈타인과 헨리는 말을 빌려 타고 잉골슈타트로 출발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들은 드디어 잉골슈타트에 도착했다. 숙소 현관에 있는 우편 함에는 편지 몇 통이 프랑켄슈타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프랑켄슈타인은 편지 뭉치를 옆구리에 끼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이 계단을 올라가던 기억이, 그리고 그때 계단 꼭대기의 실험실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다.
두려워하지 말자. 괜찮아. 씩씩하게 올라가야 돼. 그래, 괜찮아. 헨리와 여행하는 동안 원기를 회복했으니까 괴물이 혹시 덤빈다면은 그래, 이길 수 있을 거야. 아니, 어쩌면은 괴물 시체가 있을지도 몰라. 시체. 아니야, 흔들리지 않아.
프랑켄슈타인은 자신 있는 걸음걸이로 마지막 층계들을 내쳐 올라갔다. 하지만 계단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자신감을 송두리째 날려버렸다. 프랑켄슈타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계단 위로 나자빠져 있었다. 안에서 누군가가 엄청난 힘으로 후려친 듯 문짝이 통째로 문틀에서 떨어져 나가 있었던 것이다. 문짝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부서진 아무 조각들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그렇다. 괴물은 죽지 않았던 것이다.
괴물이, 그 흉측한 괴물이 한 짓에 틀림이 없어. 이제 어쩌면 좋지? 나 이거 어떡하냐는 말이야.
괴물은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간 것이 확실했다. 만에 하나 실험실 안에 숨어서 프랑켄슈타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프랑켄슈타인은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서 방으로 다가갔다. 쓰러진 문짝이 발에 밟히면서 삐그덕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너 뭐야? 덤벼, 이 괴물아, 내가 널 죽여줄 거야. 덤벼, 비겁하게 숨어있지 마.
그는 움찔하면서 두 팔을 치켜들어 방어 자세를 취했다. 괴물이 달려드는 소리로 착각한 것이었다. 프랑켄슈타인은 곧 두려운 마음을 가라앉히고는 다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갔다. 마침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약간 안심이 되면서 긴장이 풀렸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다는 직감이 들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곳에 괴물은 없는 것이 틀림없었다. 프랑켄슈타인은 희미하게 비치는 빗사이로 실험실로 통하는 나무 층계를 바라봤다.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걸음을 뗐다.
그래, 나는 과학자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어. 괴물이 어디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말이야.
실험실은 프랑켄슈타인이 버려두고 떠났을 때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다. 깨진 유리 항아리 조각들이 여전히 바닥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그는 당장 내일이라도 전부 쓸어서 치워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실험실에는 여전히 피비린내가 배어 있었다.
아직도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네. 분명 물탱크에서 나는 냄새겠지? 물탱크를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러나 물탱크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혹시 괴물이 액체 속에 그대로 녹아 없어지고 만 건 아닐까? 그렇다면 차라리 다행이지. 어라, 다행인 정도가 아니잖아. 나는 자유인 것이야.
그날 밤 늦게 잠자리에 들려던 프랑켄슈타인은 침대 이불이며 깔개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곁들인 브랜디에 살짝 취해 있던 상태인지라 순간적으로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상황은 파악했다. 바로 자신이 창조한 소름 끼치는 괴물이 발가벗은 몸뚱이를 가리기 위해 침대보를 모조리 뜯어간 것이었다.
젠장! 괴물!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설마 잉골슈타트의 숲들을 배회하면서 작은 짐승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를 내며 돌아다니는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니야. 안 되겠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크란페 교수님을 찾아가 봐야겠어.
프랑켄슈타인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은 딱딱한 침대 위로 몸을 내던지듯 쓰러졌다. 그러고는 베개를 끌어당겨 머리 밑에 고인 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 괴물이 어디 갔을까요?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하다. 괴물이 어떻게 침대보를 뜯어서 몸을 가릴 생각을 했을까?
왜냐하면 사람 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수치심을 알았겠죠? 자기가 봐도 자기 몸매가 별로인 거죠. 이건 아닌데.
그 샤이니 쌤이 빼고 싶은 그 부위도 이 괴물이.
예, 그럴 것 같아요.
가리고 싶은가요?
그렇겠네요. 인간의 본성을, 본능을. 본능적으로 이렇게 딱 원래 성경에서 보면은 왜 나중에는 가리게 되잖아요.
예, 참 원래는 안 가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는데
이제 성경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리게 되니까 그 본성을 여기에도 이렇게 딱 적용을 한 게 아닐까 이 작가가. 그래서 가리는 그 마음을 갖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러게요.
누군가가
그 괴물 영화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읽으면서
에일리언 뭐 이런 거. 네.
지금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신에게 도전하는 결과가 벌어져서 무언가가 그러게요. 창조가 됐는데 네. 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 프랑켄슈타인은 별로 그렇게 책임질 생각은 없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임감이 없네.
그냥 무서워만 하고 있죠.
그냥 공포의 대상이 됐을 뿐 자기가 자기를 처음에는 자기를 받들으라고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두려워서 도망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신에게 도전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해요.
자, 샤니쌤 노래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기분 전환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Roy Orbison이 부릅니다. Oh, Pretty Woman.
Roy Orbison의 프리티 워먼 들으셨습니다. 그 귀여운 여인 영화 생각나네요.
그러게요.
리차드 기어랑 줄리아 로버츠랑.
선생님 그래도 우리는 프랑켄슈타인을 읽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분위기를.
바꾸실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그 프랑켄슈타인과 그 괴물 사이에 악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서 들어가시죠.
아니 반대로 네. 정답 적어주시고 네. 황남선님께서 네. 아버지께서 제 다리 보고요. 촉성로 기둥 같다고 하신 게 생각납니다.
어머나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네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프랑켄슈타인은 느지막이 잠에서 깨어나서야 전날 아래층 현관에서 들고 올라왔던 편지 꾸러미를 생각해냈다. 맨 위에 있는 편지 두 통은 크램페 교수한테서 온 것이었다.
네, 프랑켄슈타인 내 녀석! 이번 학기는 그냥 FFF, F더블통을 선물하겠다. 적어도 시험은 보고 과제도 제출해야 될 거 아니야? 에이, 최고 명문 잉골슈타트 대학생의, 대학의 학생으로서 도리가 아니구나. 한 학기 F가 3개 이상이면 최적인 거 알고 있지. 당장 학교 와서 사유서 쓰지 않으면 넌 최적이야.
프랑켄슈타인은 크램페 교수의 편지를 한쪽으로 밀어놨다. 이따가 그의 연구실로 직접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면 해결될 문제였다. 다음 편지에 봉투에 적힌 주소는 아주 익숙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바로 엘자베스한테서 온 편지였다. 프랑켄슈타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다. 편지에서는 엘리자베스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것만 같았다.
프랑켄슈타인은 편지집 맨 위에 적힌 날짜를 보고 이 편지가 벌써 몇 주 전에 적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빅터 프랑켄슈타인에게 당신의 환한 미소를 마지막으로 본 지,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은 지 정말 오래됐네요. 대학에서 당신이 공부하는 하는 그 공부는 그토록 어렵고 힘든 건가 보군요. 당신의 동생 윌리엄은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당신을 꼭 닮아서 벌써 과학적인 문제들에 얼마나 관심이 많던지. 윌리엄이 자기 방에 있는 물탱크 안에다가 어떤 생물을 기르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윌리엄은 점점 더 보모인 저스틴을 잘 따르고 있어요. 기특하죠? 아 참! 보모 저스틴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베르너라고 하는 훌륭한 청년인데 저스틴의 눈에서 매일 하트가 뿅뿅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저스틴과 베르너가 머지않아 결혼을 할 거라고 믿고 계세요. 그리고 베르너를 정원사로 고용해주겠다고 생각도 하고 계시고요. 참 잘된 일이죠? 아, 사랑하는 당신. 이렇게 저스틴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노라니 당신이 매우 그리워요. 우리도 곧 만날 수 있겠죠?
프랑켄슈타인은 엘리자베스의 편지를 읽으며 허공에 대고 소리쳤다.
그래, 엘리자베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곧 너를 보러 갈게. 단 며칠만이라도 너를 만나러 달려갈게!
프랑켄슈타인은 편지를 움켜쥔 채 가슴에 대고 꼭 끌어안았다. 엘리자베스의 향기가 다시금 코끝에 느껴지는 듯했다.
나의 사랑 엘리자베스. 천사 같은 그녀 엘리자베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 같구나.
잠시 후 상상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린 프랑켄슈타인은 다음 편지를 살펴봤다. 이번 것도 봉투에 적힌 필체가 무척 낯이 익었다. 아버지한테서 온 편지였다. 프랑켄슈타인은 담담한 태도로 편지의 봉인을 뜯었다. 그러자 여러 장의 편지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바닥에 떨어졌다. 편지지를 주워 맨 첫 장에 적힌 날짜를 본 프랑켄슈타인은 아버지의 편지가 엘리자베스의 편지보다 3주 정도 뒤에 쓰인 것이란 걸 깨달았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로 편지를 쓰셨지? 내가 먼저 안부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불효를 저질렀구나. 아버지께서 먼저 나에게 편지를 쓰시게 만들다니. 어디 좀 읽어볼까?
프랑켄슈타인은 심상치 않은 어조로 시작하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편지를 읽기 시작한 지 불과 몇 초도 지나지 않아 그는 경악에 찬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내 동생. 내 동생 윌리엄이 죽었다고? 내 사랑스러운 동생 윌리엄이 죽다니!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다시 한번 편지의 내용을 읽어봤지만 여전히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내가 제네바를 떠나던 날, 저스틴의 치마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던 내 동생이 목이 졸린 채로 죽었다니, 그것도 저스틴, 보모 저스틴의 손에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윌리엄의 보모 저스틴은 그 시각 윌리엄을 죽인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있었다.
말도 안 돼! 저스틴이 윌리엄을 죽였다니 말이 안 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프랑켄슈타인은 마치 누군가에게 거칠게 항의라도 하듯 울부짖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어서 집으로 가야 돼. 제네바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수단을 구해봐야겠다. 그래 총알 택시를 타고 가자. 잠깐만, 단골 콜택시 전화번호 어디 있더라? 헨리. 우선 헨리를 만나봐야겠어.
프랑켄슈타인은 제네바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헨리에게 편지 내용을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헨리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분명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나면은 나와 함께 제네바로 돌아가겠다고 할 거야. 그래, 헨리를 만나자. 헨리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
프랑켄슈타인은 슬픔과 걱정에 휩싸인 나머지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제네바에서는 재판이 놀랄 정도로 빨리 집행되곤 했다. 어쩌면 저스틴이 이미 교수형에 처해졌을지도 몰랐다. 설령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프랑켄슈타인은 가능한 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위로해 주어야 했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저스틴의 재판에 참석하여 저스틴을 변호해주고 싶었다.
저스틴은 윌리엄을 아주 오랫동안 돌봐온 보모야. 그런 그녀가 윌리엄을 해쳤을 리가 없잖아. 분명 뭔가 음모가 있을 거야. 저스틴은 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할 만큼 선량한 여자니까 말이야. 어서 서둘러 헨리를 만나고 저스틴을 변호하러 가야겠다.
프랑켄슈타인은 고향에 가져갈 물건들을 커다란 가방에 전부 쑤셔 넣은 다음 가방을 들고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그리고는 미리 불러둔 총알 택시를 탔다.
잉골슈타트 대학에 들러 내 친구를 태운 뒤 곧바로 제네바까지 내려들 수 있겠어?
그건 얼마를 내시는가에 따라 달리죠.
요금은 후하게 쳐주겠소. 야간 요금의 두 배 정도 말이오. 아니, 빨리 가주기만 하면은 당신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줄 수도 있어. 내 약속하오.
손님 같은 분만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요. 최대한 빨리 가드리죠.
아, 그때도 총알 택시가 있고 콜 택시가 있었네요.
그냥 막 콜 마차, 총알 마차 이러면 어땠을까요?
괜찮다. 그러게요. 그리고 막 네. 요금도 막 몇 배씩 이렇게 주고 그러게요. 따블 따따블.
말 12마리가 끄는 마차 타면 더 빨리 갈 거 아니에요. 그건 따블.
네, 저희가 문제 내드렸는데요. 정답 발표해 볼까요, 온철 씨?
네,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의 어느 부위사를 통해서 태어났을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허벅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샤이니가 빼고 싶은 것도
제발 좀 가져가 주세요.
허벅지였겠죠.
그렇죠. 네.
앉아 계신 모습으로 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앉아 있는 겁니다.
아하, 항상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당첨자 네. 문자는 7160님 허벅지 쌀.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디는 샤이니
네.
쌤.
네, 허벅지 정말 제겐 튼튼 든든한 곳이죠. 안기영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 선정되신 분께서는 고재일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물방 게시판에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샤이니쌤 오늘 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오늘 정말 제가 또 다시 한번 그동안 무식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프랑켄슈타인이 그 자체가 괴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내일 네. 얘기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또 오실래요?
오고 싶어요.
근데 안 되죠.
왜 안 되세요?
구경 올게요. 구경.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운철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서혜정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끝곡은 우리 운철 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아, 해품달의 OST입니다. 린이 불렀어요. 시간을 거슬러.
네,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고전 읽기 서혜정이었습니다.